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속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는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마치 태양이, 멀리 있는 태양이 코앞에 바싹 다가와서 우리 주변으로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염려스러움,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찾아오는 염려, 잠잘 때도 지워지지 않는 걱정의 무게 속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어른으로 모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온몸으로 느낌이 오게 되면, 그만 이런 세상적인 자재부려한 찌꺼기 같은 그런 염려 같은 것은 그 빛 앞에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 탁 던지면 자기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분이 강단에서 한마디 딱 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찌달려가지고 구박을 받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나를 아는 그분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모든 그 괴로움 같은 거지,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싹 쓰리고 막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같이 있던 남편이 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타에 갔는데 미국 가고 난 뒤에 주위에서 그 뒷박이 들어오고 남편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한국에 있는 홀로 남은 부인네는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과연 성공해서 금메달 따서 그런 씨앗을 이겨서 한 고국에 환영받으면서 한마디 또 해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모함과 곡해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역시 내가 저분과 살기를 참 잘했다, 내가 저분을 알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평안함이 찾아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쁨이 어디냐, 이런 데 있어요. 숱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온갖 사람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아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남편, 내 남편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말에 탁 던져버리면 그게 뭐만 모든 그동안의 괴로움이 일초에 다 날아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그 한마디에 참 믿는 사람은 저는 알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지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안 믿지요. 예수 그 뭐 저 청구스에서 뭐 태어난 나사렛 사람 아이가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하든 어떻게 구박을 하든 상관없이 참으로 믿는 사람은 너희들은 나를 잡고자 하라. 내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만 그 한마디요. 저는 갈 수 있잖아. 그죠? 그 기쁨. 다른 사람 뭔가도 저는 주님 가신 나라에 가잖아요. 합류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쁨. 이런 성경을 보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이런 기쁨이 늘 출렁거리면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남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유명한 말이 성경에서 아주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남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예수를 남으로 제껴놓고 왜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남이 아닌데 왜 자꾸 예수님을 남으로 여기고 우리 스스로 내부터 예수님을 멀리 두면서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붙이다 너무 맥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예수 포기하란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과 무슨 이야기 했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는데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면 물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들, 우리들 자녀들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본문을 제대로 보면서 무슨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냐 하면 아직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삶이야 라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우리도 충분히 이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그걸 제공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세상은 인간들 위주로 조용하게 흘러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 세계로 조용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또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상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들끼리 저지른 인간들끼리 세상 돌아가서 놔둬버리면 그 가운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낙이 없어요. 하나님 뭐합니까? 주님 뭐합니까? 주님 봉사합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제때 조치를 안 해주십니까?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외롭고 서러워서 내가 사귀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왜 묵묵무답입니까? 아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모여서 초막들이라는 큰 적기 적었다나 하나님 성기는 큰 부흥회를 열었더라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건 엉터리야 이건 사기야 가짜야 이렇게 마음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조용조용실히 그 가운데 침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전체가 이름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개인을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기대치도 않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어두운 집단에서 조용스럽게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대로 핍박받아가면서 자신만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걸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면 의외로 많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좀 많아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없는데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예수 믿다니 말이 안 돼. 이 안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뭐 때문에 예수 믿어? 예수 필요 없지. 자꾸 생각한다면 예수만 믿는 사람이 뭔가 기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다.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완전히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 기대하면 안 돼요. 또 어디 늦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미래 문제고 그 현상 속에 정말 진짜적인 예수 뭐 제2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팍팍 퍼지는 거죠. 연못에 비가 오면 연못에 비가 이렇게 비가 빗물이 떨어지면 항상 떨어질 때마다 거기서 소용 그저 무늬가 물결 무늬가 생기죠. 통 왕창 샤워듯이 왕창 쏟는 게 아니고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마다 그 소용돌이가 생기다가 가보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있어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일해요. 또 쓰시고 또 쓰시고 하나님 뭐 하시노 좀 안 쓰시고 하면 벌써 쓰시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많구나 싶으면 뭐 그런 현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하다. 이 세상은 인간이 지 마음대로 펼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외롭게 떨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낙담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예상외로 또 일을 내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종교심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 오다가다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예수님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알아봤어요. 아, 저분은 소문 듣던 그리스도 아니냐. 여기서 이제 각가지 평가가 나타나죠. 저분은 자칭 그리스도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저분만큼 일을 못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 맞아. 자꾸 믿는 사람 부류가 있고 안 믿는 사람 부류가 그렇게 있더라면 그 안 믿는 사람은 저 인간 저 자칭 그 그리스도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가짜야.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출생이 있는지 어디서 자란지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는 나사렛 동네 출신이고 선사님이죠. 태어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자기 아버지가 뭐 한 것도 알고 족보도 알고 가족 상황도 아는데 설마 하나님이 저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왔고 하나님이 지정할 그런 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생각이란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한테는 뭐 별 소용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때는 그 평가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인간들이 교회를 만들 때 인간들이 어떤 종교를 구원의 종교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종교를 꿍꿍이 속으로 구원을 만들고 구원의 종교를 만들었다는가 하는 점을 예수님과 맞닥뜨릴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호정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속내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 속에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속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술술술 속만 같이 나와요. 참 어질고 착하고 신앙심 높고 깊고 불쌍한 사람 그냥 보고 안 지나가고 도와주고 천사표 레벨을 다뤄도 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들 인자한 사람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해주니까 눈물 줄줄 흘러가면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 천하의 제일의 기도꾼 사랑의 사도 라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천사 그 자체 살아있는 천사로 움직이더라도 막상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버리면 인상이 확 달라지고 다 달라져.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기존에, 잘 들어보세요. 이미 기존에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돼야 바른 교회고 이렇게 돼야 바른 메시아입니다 갖고 지가 지방도 받는 면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마다 오히려 그것이 없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 우리는 구원받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기해요. 만약에 어떤 우리에게 어떤 할머니 교회 나오신다 그렇지 뭐 누구만 할머니 나오신다 묻고 싶어요. 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마음 없었습니까? 뭐 마음 있었지. 제가 말한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같으면 이 정도 돼야 되고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예수가 돼야 진짜 예수지 그런 생각이 없었냐 이 말입니다. 있었지요.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천적인 죄인이냐 나는 공로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나는 구원받지 어떤 것은 치와 보태지 못한다 라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정말 천적인 그분의 공로만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묻고 싶어요. 왜 묻고 싶었냐 하면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교처럼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상, 나름대로의 교회상,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종교, 성전 다 지니고 있다 이거 다 지니고 있어요. 지금 어제 아래 제가 월요일 날 서울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끝에 이제 질문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그 질문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하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말 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늘 듣던 이야기고 그런데 목사님 하는 것은 기존의 목사님도 다 그래 주장하는데 왜 기존의 교회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 목사님께서 지금 하루 종일 강의한 걸 기존의 목사님도 다 그렇게 강의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공로로서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왜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 일색이고 끝나갑니까? 나 그게 기분 나쁩니다 하는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참 고맙지요. 그런데 그분이 딱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질문하는데 그 다음 당사 질문 이런 질문이에요. 뭐라 하냐 목사님 기존 교회에서 십일조와 안식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그 분명히 어떻습니까?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질문한 것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지금 제 강의를 다 듣고 기존 교회가 통일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방금 질문하신 이분이 이해하면 기존 교회가 지금 아직도 십일조 해야 복받고 주일성도 지켜야 복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복이 어떻게 기준과 똑같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분이 뭘 모르냐 하면 그래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하면 목사님 교회에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십일조 빨아먹는데 이거 축복 안 되지요? 십일조 해야 축복 받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방금 목사님은 우리는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참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방금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교회에 어떤 주선이 와서가지고 11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가 11조를 못했는데 11조 못하면 부처받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꿈꿈이 속에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게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이게 예수가 오든 성령이 오든 하나님 오든 여기 교회야 이렇게 돼야 교회야 했어요. 그걸 누가 소개하느냐? 이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방식,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우리가 아는 인간들 차원에서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출신지를 알고 저 아버지도 알고 저 엄마도 알고 그 고향도 아는 이런 분은 도저히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까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는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이다. 그래 너희들 한 말이 그래 맨 그 다 동네 출신 맞다. 하지만 그 나사렛 동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질 수준 낮은 그런 사람으로 메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서의 메시아를 되게 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나 이 말입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차츰 고상해요. 고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고상하냐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깨끗한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져야 되지. 이 지저분한 우리 인간들이 같은 인간들로서 그리스도가 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 같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을 누가 아느냐, 그 약점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새끼아이 보고 무시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사람들의 인식으로서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받은 자 위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파악해서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지혜로 파악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에 그런 그리스도 사람과 믿어버리면 그건 인간들이 만든 종교고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축제일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아는 그들이 지금 속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로 죄인인 걸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신 그분이 뭘 모르냐 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죄가 뭔지가 되고 난 뒤에 은혜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근데 죄가 모르는 상황 은혜해버리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인간들과 하나님과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구원의 종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들도 파악할 수 있고 인간들도 행할 수 있고 인간들도 접촉할 수 있고 잘하면 잡을 수 있는 어떤 행위 11조라든지 안식일 주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가짜교회예요. 가짜교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자지네. 목사님은 저는 주일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을 옹호하는데 목사님은 주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보고 주일을.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일주일 전에 일곱자의 열 가운데 한나라를 특정 잡아서 주일이라고 한 적이 저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제일 큰 강의가 뭐냐 하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잘못됐으니까 가지고 성경을 대하느냐부터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함과 인간들의 어떤 습법과 하나님의 도움을 결탁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그걸 동의하느냐 인정하느냐부터 왜 생각을 못하냐 말이죠. 왜 생각을 못합니까? 여기에 성경이 있구나.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대로 예수 가르쳐서 전당 보내야지. 이러한 사고 방식이 아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라고 이야기하던가 이 말입니다. 그걸 그 꿍꿍이 속을 하던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예수의 피를 놓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들다보고 분석해도 거기서 거룩이 의미가 나올까요? 여기 이거 세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라 하는 것은 성경 때문에 피가 거룩해진 것이지. 과학자가 분석한다고 그 피를 분석해봐야 거기 무슨 거기서 그 거룩한 피하는 요소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오픈이 되는 과학시대예요.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체하고 그래서 결론 짓고 결론 얻고 그 결론 가지고 그 진리 가지고 길에서 살자. 이게 온통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며칠 하니까 효과 보더라. 전도하고 효과, 신방하더니 효과 보더라. 효과 본 거 주셔가지고 그걸 진료 삼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복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예요. 선포. 성경은 일방적인 생각을 그냥 하늘에다가 확포하고 선포해버려 휘날려버리는 거예요. 휘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이유 없이 우리의 속죄한 거룩한 피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행위를 기초로 하고 거기랑 성경 지식 보태서 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진짜로 참 신앙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오늘 보아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34절 같은 보면 33절 같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 보내신 이도로 돌아가겠노라. 요 한마디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지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따지는 게 이 사람이 뭐 저 헬라인으로 헬라인 자기 제자들한테 갈락하나 이거 어디로 간단 말이고 따지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좀 있다가 나 보내서 아버지 돌아갔다 요 한 말씀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실 내가 믿는 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그 나쁜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이야기했구나. 나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해야지. 주눅 떨지 말고 이야기해야지. 아유 우리 빈 잘한다. 우리 예수님 최고다. 그렇게 기쁜 반면에 그렇게 기쁘시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은 가면서 보자. 내가 예수를 지금 믿으라고 해. 내가 지식을 동원해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믿을 거니까 예수가 예수라는 분이 뭐 어떻게 한다. 조금 있다가 뭐 몸 만나 간다. 아직 보자. 그걸 가기 전에 벗었다 가고 난 뒤에 벗었다. 기쁨이 아니라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보자는 식은 이건 언젠가는 예수님을 놓칠 사람이에요. 몸 부쌌습니다. 알아서 뭐 하라고. 알아서 뭐 하라고요. 이유 없이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이유 없이 믿는 자에게는 이유 없이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더 지 받고 있어. 예. 저 나쁜 놈들, 저 괘씸한 놈들, 뭐 한 저들이 뭐 한다고 우리 예수님 대해서 서로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줍니다. 우리 바깥 남편이 뭘 당했는데요. 같이 막 다 시작해 그런 기회가 그냥 많으십니까? 여자 나왔다가 아저씨 뭔데 없어 하세요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지요. 남편이 아이 어떤 너만 구원자 있구나 기분 좋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믿을 야지가 아니라 아 참 이런 분 믿기 참 잘했다 정말 다행스럽다 할 정도로 허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수단 받은 것을 이 고난 받은 것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 남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기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나와서 구박은 받았지만 세상에서부터는 자유로웠고 이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들 설득도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 잘하면 설교 잘하면 그들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너희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으로만 주님의 사람이 된다. 평생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뭘 안다고 그들의 지식이 뭐 그리 대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하고 따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또 부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눅들었고 몸둘바를 몰랐고 외로웠고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